여러분은 벼랑 끝에서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 있으시다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벼랑 끝에서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제법 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벼랑 끝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산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것도 큰 축복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님들을 간혹 만납니다.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벼랑이라는 큰 상황에 눌려서 인생에 너무나 심각한 타격을 받고 결국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회복은 되지만 원상 복귀까지는 못 가는 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갑작스러운 행운으로 오히려 형편이 더 좋아지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세상의 관점이고요. 여러분, 벼랑 끝에 쓴 경험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끝나야 그 스토리가 멋진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던 시절에 대학부를 잠시 맡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신앙이 좋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좋았던 신앙을 가졌던 학생은 아니었는데 제가 섬기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그 여학생을 이렇게 어루만져서 정말 그 크게 변화를 경험했고요. 아버님이 믿지 않은 분인데 여름에 딸, 유학하고 있는 딸을 만나러 왔다가 거기서 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여름 수련회까지 신앙도 없으셨던 아버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아버님은 장성이셨어요. 별이 두 개인가 이렇게 은퇴하신 분으로 기억이 나는데 공군 장교셨습니다. 이분이 전교인 수련회 때 성도들 앞에서 이제 막 예수 믿은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젊어서 비행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시험을 보는데 뭐 옛날 얘기겠죠? 그때는 이 시험 보는 게 그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간 몇 번 안에 어쨌든 이 무슨 조작을 할 수 있어야 그게 패스하는 거랍니다. 제가 듣고도 다 까먹었습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떨어졌고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 도저히 본인이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그 여건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그래도 꼭 통과해야 되니까 벼랑 끝에 쓴 마음으로 조정을 하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뭐 이상한 깨달음이 생기면서 방법이 하나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했더니까 되더래요. 그래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조종사가 됐고 조종사들이 많지 않은 시기에 아주 쑥쑥쑥 이렇게 진급을 해가지고 별까지 달고 또 퇴역한 후에는 국가기관에서 일을 잘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증이 끝이 아닙니다. 그 간증의 끝은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그 벼랑 끝에서 본인이 있었던 일이 운이 좋아서 된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주신 도움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간증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운이 좋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벼랑 끝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르밧 여인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 시절에 가뭄이 있었고 가뭄이 전국적으로 너무 오래 지속이 됐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과부 여인이 아이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아이 조그만 마지막 이 떡 한 조각 먹고 이제 굶어 죽는구나 그랬는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밀가루가 이 하나님의 음식이 계속 공급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큰 이 홍해의 장벽이 있을 때 이건 말할 수 없는 벼랑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벼랑에서 탈출이 되는 거죠. 시편 기자들의 이야기 노래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6월쯤 되면 어김없이 여러분이 시편을 4주 동안 읽으셔야 되는데 그 시편의 수많은 내용들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제목이 우리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삶이 뜻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원래 삶이라는 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대다수도 내 뜻대로 삶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이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책은 제가 오늘 요약된 것만 듣고 계셔도요 다시 안 읽으셔도 될 만한 책입니다. 부제를 보시면요 잘 안 보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다시 올려주시면 부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낙심, 피로, 분노, 불안을 끊는 온전한 연결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려주시고요.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특징이 우리가 이게 섬처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기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외딴 섬에 혼자 남겨지는 것처럼 될 때 삶이 안 되는 증세입니다. 여러분이 이 증세 있으시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책은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3장만 탁 찍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인데 이 소개가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저자는 항복선언을 하라고 권합니다. 항복선언을 한 다음에 원래 출발했던 지역에서 다시 시작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출발선에 다시 서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혜롭죠? 여러분 삶이 잘 안 될 때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삶이 잘 안 되는 그 현상의 특징이 단절돼 있는 거예요. 끊겨 있는 거예요. 이어져야 돼, 이어져야 돼. 어떻게 있느냐 이 주제에 관해서 저자는 예수의 피로 접붙여 날마다 자라가도록 예수의 피로 접붙여져야 된다. 그 안에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과 용기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자, 본문을 돌아와 보면 19절 찾아가 주시고요. 오늘 본문 조금 한 절 앞에 있습니다. 19절. 자,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는데 앞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대륙 감은 잡히시나요? 제가 너무 빨리 나가는 거 아니겠죠? 일단 그럼 테스트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19절에 이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이르니. 두 사람이 누구죠? 나오미하고 루시죠. 됐습니다. 제가 안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고향이죠. 사실은 나오미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이 루세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이제 오늘 살펴볼 나오미의 인생이 매우 심각하게 꼬였습니다. 심각하게 꼬인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고향 사람들이 베들레헴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이 여인이 나오미란 말이야? 이런 기분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추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이할 때 이들의 마음속에 반가움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조롱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어떻게 된 여인이냐면 앞에 이야기들 지금 이제 한 20절이 조금 안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 여인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아주 의지할 만한 남편이 있었던 것 같아. 제법 유능했던 것 같아. 아들 둘이 있었고요. 이 아들 둘과 남편 함께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당시에. 근데 거기에 가서 약 한 10년 동안 살면서 세상에 남편 죽고요. 아들 둘이 결혼을 했는데 차례로 다 죽어요. 그래서 살 길이 없어진 겁니다. 오히려 그쪽은 점점 삶의 환경이 안 좋아지고 고향 베들레헴에는 먹을 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10년쯤 걸린 것 같아요. 이제 고향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보면서 이 여인이 나오미란 말이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반가움으로 들리세요? 조롱으로 들리세요? 어쩌면 이 여인이 떠날 때는 제법 미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는 그래도 나오미 그러면 알아주던 여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 여인이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가던 나오미냔 말이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나오미가 이제야 왔구나 반갑다 이런 마음 가진 분들도 있겠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십시다. 이것도 짐작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오미가 나는 이제 새 출발하랴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새 출발하리라 나의 과거의 아픔은 싹 있어 잊었고 이제는 출발하리라 이 마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불안하고 좌절이 되고 고향 사람들 보니까 면목도 없고 창피도 하고 아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학자들도요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보느냐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성경의 저자는 이미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나오미를 보면서 자기 환경에 나의 경험에 자신을 대입시키고 있도록 이렇게 열어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나오미에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출발하자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도 있지 않았나 이런 잠정적 결론을 내립니다. 어쨌든 나오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절 두 절을 볼 테인데 나오미가 자신의 형편을 이제 토로하는 겁니다. 자신의 형편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 잘 읽으셔야 되는데 읽기 전에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위 햄버거 혹은 샌드위치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빵이 있고 내용물이 있고 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세 가지 내용에 나오는데 1번과 3번이 같은 내용이고요. 가운데 다른 내용이 하나 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구조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자, 같이 읽을 준비하시고요. 20절에서 21절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 읽으시면서 구조를 파악해 보십시다. 자, 20절 읽기 시작합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나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찾으셨어요? 나오미 얘기가 나오죠?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란 뜻은 뭐 행복하다, 기쁘다, 뭐 이렇게 이름도 어감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오미. 이름이 어감이 좋아요. 그래서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마라의 뜻이 뭐죠? 쓴.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얘기하죠. 그 다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자기 인생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21절 뒷부분에 가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반복이 돼 있죠. 그의 인생 자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인생 쓴맛을 본 여자입니다. 인생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반복되는 중간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별로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데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고향을 떠난 때는 내가 제법 잘 살았는데 남편도 있었고 아들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 우리 마을에서 괜찮은 사람이라 잘 살기 위해서 피해 갔는데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더라. 풍족했는데 텅 비었다는 거예요. 꽉 찬 손이었는데 빈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쓴맛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괴롭겠다고 얘기하면서 다 비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심경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 요약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인생에 어떤 쓴맛이 있었고 어떤 괴로움이 있었고 어떻게 그의 인생이 비어져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편 죽었죠? 아들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굉장한 비극이죠.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도 있어요. 그렇게 인생이 큰 쓴맛을 겪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며느리 둘이 문제인 거예요.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자니 며느리 둘 데리고 가봐야 고향 가서 이방 여인으로 고생할 거며 자기는 이 여인 며느리들에게도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떠나라고 얘기하죠. 그 장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룻기 1장 13절 자막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도 좋아요. 앞부분은 제가 빨리 읽어갈게요. 나한테 소망이 없다. 너희 둘 떠나라. 내 딸들아 너희 정말 나 따라와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중간 뒷부분 여호와의 손이 보이세요? 네, 거기 같이 읽을 겁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이게 쓴맛을 가진 여인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겪는 가운데 여기에 뭔가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인생의 쓴맛을 겪고 그 아픔이 막 묻어있어요. 묻어있어. 불안이 묻어있어요. 근심이 묻어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놓치지 않는 걸 볼 테인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겠다. 전능자임을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에서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붙들고 있어야 될 신령한 지식이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전능자가 괴롭게 하신 거야. 여전히 주체는 전능자이신 겁니다. 성경에 이 전능자라는 표현이 44번 사용되더라고요. 이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된 책은 욥기입니다. 23번째 욥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은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 아래서 그의 큰 계획 아래서 그 계획이 뭔지 모르고 그 계획을 제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능자라는 표현인 겁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빈손이 됐죠.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탈탈 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털릴 때가 있죠. 많이 속상하지 않아요? 갖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참 힘들어지는 인생이 털릴 때 그 기분은 참 많이 비참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완전히 털렸죠.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털렸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놀라운 회복의 기미가 보여요. 어떤 단어인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21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예. 비었는데 돌아오게 했어요. 제일 큰 문제는요, 인생 털렸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살 길이 없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집을 떠났던 탕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인생 다 털렸죠. 아버지 재산 받고 나갔다가 금세 다 털렸어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루도? 아니, 나오미도? 빈손이지만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겁니다. 저를 나오미가 불렀던 이 20절과 21절의 이야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쓴맛이다. 나는 인생 쓴맛을 경험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 고백은 나오미의 신앙이 이렇게 점점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믿음 쪽으로 수렴되어져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친숙하지 않지만 구미의 미국과 유럽의 이 성도님들은 이 가르침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신앙은 애가를 부르면서 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시편 기자들의 노래를 보면요,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요.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애가라는 말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정의는 제 정의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종종 말씀을 전해주시는 총신대 은퇴 교수이신 김지찬 교수님의 정의입니다. 들어보세요. 애가란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다. 이는 한탄이 아니다. 왜냐하면 애가를 부르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이 속사정을, 내 아픈 거를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어요? 우리는 자칫 내가 신앙을 가지면, 내가 직분이 목사이고, 내가 직분이 장로이고, 내가 직분이 권사이면 고통이 있어도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표현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프면 그 아픈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나가서 임시방편적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방법으로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아픔과 고통을 진솔하게 토론해 놓으면서 다 내가 왜 아파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수렴되어져야 나간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를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고 담대하게 토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의 임재 안에서 풀어내고 극복하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오늘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됐느냐 이 문제를 살피면서 왜 룻기에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살피면서 이 신앙의 모습 우리도 갖기를 도전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나오미가 다 털려서 돌아왔나요? 굉장히 많이 털렸어요. 근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 한 사람 붙어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룻이죠. 재작년에 이 말씀 나눴죠. 룻이 딱 껌 붙듯이 붙었다. 이게 붙쫓았더라라는 말, 이 표현이었잖아요. 딱 들러붙은 거예요. 룻이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아까 막 쓴소리 했잖아요. 얼마나 쓰면 아주 작정을 하고 나오미가 쓴소리 한 것 같아요. 근데도 룻은 거기 붙쫓아왔어.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이후에 2장, 3장, 4장을 보면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급하니까 룻이 직장에 나가죠. 직장에 나갔는데 좋은 직장을 만난 거야. 거기에 직장 상사가, 직장 주인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직장 상사가 얼마나 룻이 마음에 들었는지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애가 났을 때 얼마나 나오미가 좋았는지 룻기 끝에 가면 나오미가 아가를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나오미 인생이 이렇게 회복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사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읽을 사사기에 대한 꿀팁을 안 드렸죠.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 겁니다. 사사기에 대한 이 꿀팁은 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작년에는 드렸죠.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는요, 이게 이제 그 중간점이라면 이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타고 쫙 올라가는 겁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최고점까지 단순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실 때 싸울 때마다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지략을 주시고 뭐 해도 멈추게 하면서 그러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던 여호수아가 사사기에 가면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심하게 떨어지면 수직 곡선으로 떨어져서 평균점 이하 저 바닥까지 내려가. 그래서 사사기 끝날 때 보면 사람들이 질서가 무너져서 제 생각에 옳은 대로 다 행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겁니다. 대개요 인생이든 사회이든 이렇게 되면 소생하는 게 매우 어려워집니다. 역정복이라 그래요. 정복하는 건 쉬워도 역정복을 당해서 완전히 역정복을 당하면 또다시 회복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사무엘상, 그 다음 이야기죠. 사무엘의 등장, 그 다음에 사울 다윗의 등장, 이 얘기는 그게 역전이 되는 거야.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이 바닥에 간 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집어 세우시는, 야, 그 역사를 일으키신, 이게 사무엘상 책의 주제입니다. 그 룻기는요?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사사 이야기, 그러니까 이 추락곡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추락곡선 가운데 있는데 룻을 보여주면서 1장까지 추락했던, 탈탈 털렸던, 완전히 빈손이 된 룻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 이후에 전개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룻기를 읽으시면서 큰 그림도 보시고 룻이 어떻게 벼랑에서 회복되어져 있는가, 인생 개인의 벼랑 회복 이야기도 보시고, 여러분 벼랑 끝에 있지 않더라도, 벼랑 끝에 있지 아니하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줄을 알고, 룻이 가졌던, 나오미가 가졌던 이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을 지키면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다면 다시 복음과 함께 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지혜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벼랑 끝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점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이 팀 켈러라는 이 시대에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셨죠. 참 이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미국의 이 복음주의 혹은 개혁주의 설교자이죠.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이 선한 그리스도인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알 수 없는 불행 속에 빠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이에요. 저도 똑같이 동의합니다. 불행에 빠지고 고통에 빠졌을 때 그 이유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오만인 것 같아요. 다 알 수 없어요.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다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모르는 게 인간의 한계이죠.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왜 선한 그리스도인이 이유 모를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모르지만 답이 아닌 것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답이 아닌 게 이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니다. 동의가 돼요. 그건 알 수 있어요. 내가 불행을 당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다. 이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갖고 계신가요? 근데 이게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십자가를 봐야 생겨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안 사랑하지 않아요. 안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을 안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안 보면 이게 흔들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어떨 때는 정말 절망적인, 왜 나오미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냐면 우리가 인생 아무리 털려도 나오미만큼 털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가장 극한으로 꽉 채워졌던 인생이 완전히 빈손이 된 인생을 보여주는 예거든요, 나오미가. 그래서 성경이 나오미 이야기를 쓰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벼랑 끝에 서고 내 인생에 회복될 수 없을 경지까지 떨어진 것 같은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오미 이야기가 이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신뢰하기 위해서요,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애가를 불러야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갈 수가 있습니다. 책 한 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저자를 좀 봐주세요. 월터 스토프라는 분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제가 설교 중에 책을 소개하는 대부분의 책들은 설교 전에 오래전에 읽고 그 읽은 책을 소화하고 설교의 내용이 그 책과 맞을 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기 위해서 이런 책이 있다는 정보를 지난 목요일날 알고 금요일날 주문을 해서 금요일 오후에 받아가지고 어저께 읽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월터 스토프라는 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월터 스토프는 92세예요. 1932년생, 지금 살아계셔요. 저희가 공부할 때부터 이분은 탑 기독교 철학자였습니다. 이제 지금 제 최고 중에 한 분이셨어요. 제가 공부했던 칼빈 신학대학원 그 학부, 대학교의 기독교 철학이 아주 좋습니다. 그 철학과 교수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분의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면서 철학을 조금 공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하는데 이분 책을 읽으라 그랬어요. 저는 한 챕터 읽다가 완전히 두 손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월터 스토프 그러면 유명은 한데 나하고는 먼 사람. 뭐 이렇게 딱 정립이 돼 있어요. 근데 이분 이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25살 난 아들이 오스트리아의 겨울 산행을 갔다가 사고로 죽어요. 그거를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어렵지 않게 읽었는 저요. 근데 너무 심오해요. 저는 이 책을 3분의 1 정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더 읽고 여러분하고 더 나눌 거 싶어요, 앞으로. 근데 기본 골자가 이겁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변 중에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름이 에릭이더라고요. 아들이 죽은 그 아들이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것을 믿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현실로 돌아오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아들이 또 보고 싶은 거야. 아들의 상실이 아픔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한 게 뭐냐면 좀 전에 저희가 나눈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는 거. 시편을 보니까 시편의 기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이해 안 되는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애가를 부르면서 믿음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대학자 월터 스토프도 애가를 부르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다 이해는 못했는데 많은 걸 깨달게 된 겁니다. 결론은 다시 예수님 얘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저는 팔복을 연구하고 제 마음에 담을 때 여덟 가지 복 중에 일곱 개는 그냥 대부분 그냥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애통하는 복인 자는 복이 있다,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그가 위로를 받으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애통은 천국에도 있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엔 애통함이 없어요. 계시록을 보니까 확실히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있잖아요. 우린 지금 천국에 속해서 살고 있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 땅 천국에 사는 동안에는 애통이 거기 속해 있어요. 애통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나오미를 통해서 애가를 부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는데, 내 손이 비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나갑니다. 주님께 나갑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또 암담하고 또 힘들지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의 손이,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서 그 자리에 묶어 두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나오미가 2장부터 회복이 돼서 아가를 낳았다. 자기가 낳은 건 아니고요. 며느리 룻이 낳았습니다. 며느리 룻이 아가를 낳았는데 그 아가가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너무 풍성해요.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얻는 데까지 우리는 때로는 애가를 부르면서 나의 슬픔을 토로하면서 세상에 토로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 만나서 그냥 입담하는 걸로 잠시의 만족 누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나의 애통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애통이 하는 자의 복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